2017년 4월 16일 부활주일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저 기념하고 기뻐하기만 하는 날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 미치는 실제적이고도 분명한 영향이 시작된 날이고 지속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한 이들 뿐 아니라 지금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놀라운 일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새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한날에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천사가 맞아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관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당신을 이렇게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들이 내가 아주 훌륭한 의사였고 또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빠와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남자가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가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었고 학교 선생님으로 많은 아이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 사람들이 제 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봐! 움직여!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예, 미국식 영어가, 유머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자기는 살아나고 싶다는 거죠. 저 봐! 꿈틀꿈틀대! 살았네!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듣고 싶다라고 하는 유머였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많이 웃어주셔야 웃으시는 소리가 이게 녹음에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굉장히 썰렁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삶에 대한 미련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는 처녀가 시집 가기 싫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장사꾼이 아예 미치고 파는 거라는 거. 그거고 세 번째는 노인이 아이, 늙으면 죽어야 돼. 이 말이 3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당장의 괴로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거 모면하고자, 요거 좀 피하고 도망가고자 싶은 마음이지 근본적으로는 누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래가 되고 그 정말 유명한 대단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 여전히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 죽을 때 아플까 뭐 그런 것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은 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은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돌아와서 알려준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 영화 가운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영화가 있다면서요. 저 보지는 못했는데 너무 죽고 못 사는 금슬 좋은 그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제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같이 찍은 영화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삶이고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부활은 뭐라고요? 부활은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헤어짐이 이별이 슬픈 것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굴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너무 놀랐죠. 막 지진같이 일고 막 돌이 굴러가고 막 이러니까 아, 로마 병사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뭐 정말 전쟁이 나가면은 죽어서 돌아올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 용맹스러운 병사들임에도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제사장들도 너무 놀라가지고 막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로 훔쳐갔다 막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제자들도 굉장히 놀랐을 뿐 아니라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또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언컨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도 없고 놀라운 사건도 없습니다. 그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부활로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실 때는요, 가르치시는 것이 다른 교사들이나 뭐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굉장히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누구도 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막 무리를 걸어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뭐 풍랑을 명하시니까 잠잠해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린 겁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너무 낙심이 됐겠죠. 우리가 뭐 때문에 그분을 따랐나? 왜 환호했나? 왜 호산나 호산나 불렀나? 우리가 뭔가에 홀린 것은 아니었나? 뭔가 이렇게 씌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냥 허황된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닐까? 다 일장 충몽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분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버렸구나.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요, 사랑하신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는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밖에는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좀 다르게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는 인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옳았다. 예수가 옳은 사람이다. 그가 한 모든 말과 그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이 자가 내가 보낸 자이고 이 자가 한 말과 한 모든 일들이 다 참이다. 나로부터 된 것이다. 내가 확증해 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안 그랬으면요,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죽었잖아.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일들 그냥 그때 잠깐 반짝이었지. 뭐 잠깐 이렇게 홀렸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럴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라고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도 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뭐 믿는 사람도 크리스천도 다 죽긴 죽던데요. 뭐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오래오래도록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새벽 설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과 생기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단지 그냥 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앞에 보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창조 때의 그 내용과 너무 겹치는 내용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는 영이었지만 죽은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데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요, 영생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이유는 두 번째는요, 이 부활을 계기로 제자들과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초대교회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면서 만들어낸 허구의 일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들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예, 베드로인가요? 요한인가요? 아닙니다. 예,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에서 여자들은요,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아, 여자가 뭔가를 윗니스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왜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여인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썼겠습니까?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면 뭔가 좀 더 그럴듯하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좀 신비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핵심이 되는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오히려 그들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아, 이러면 말이 되고 체면이 서는데, 아, 여자들이 먼저 봤대.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참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네 곳에서 동일하게 다 여자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는 거죠.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가지고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 제자들은 순교했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꾸며내고 만들어낸 그런 거짓된 이야기에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좀 사기치고 등쳐먹으려고 할지는 몰라도 내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두려워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정말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우리들에게도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그러한 사실이 되고 또 역사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보시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한 아홉 군데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도 있고요. 또 죽은 자를 장사하던 이들이 막 오는 도적들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도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큰 지진이 있고 또 무덤들이 많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 일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여제자 도르가를 살린 사건도 있죠. 바울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린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좀 살다가 결국엔 다 죽었어요.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을 막 드시기도 하시고요. 자, 뭐 손가락 집어 넣어봐라 하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시고요. 근데 어떻게 벽을 뚫고 이렇게 쓱 들어오시기도 하고, 분명히 문을 걸어두고 잠궈두고 있던, 벌벌 떨고 있던 그 장소에 한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질 않나. 아니면 공간 이동도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걷다가 이제 같이 빵도 뜯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 뿅 하고 사라지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다 이해는 못하겠어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나처럼 이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야. 내가 첫 열매가 되었어. 너희들은 그 이후에 거두게 되는 열매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실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지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거리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자유롭게 되어진 그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강조하셨던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서 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하신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또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서신서들이나 이렇게 보면요, 제자들이나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것만 계속 강조해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서는요, 바울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내용과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내용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와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관계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공부했던 플러 신학교에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책 중에서 또 유명한 한 구절, 한 그 phrase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already but not yet라고 하는 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한번 잠깐 그림으로 보실까요?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이걸 인류의 역사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돌아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 not yet, 그러니까 온전한 것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디입니까? Not yet과 already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가 좀 더 가까울 수 있죠. 밑에 줄에서 Not yet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저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가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아직 낮 예시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그저 우리의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아 그래도 하나님께 송구하니까 또 축복은 받아야 되니까 기도의 응답은 받아야 되니까 눈치 보면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 조금 이렇게 하고 아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거기에 마음 쏟고 막 살아가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승진하고 이러면은 아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얼마나 작은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그것을 The Day of Revolution 이렇게까지 부르더라고요. 혁명의 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현실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오히려 부러워했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으로 받았지만,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던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대적의 세력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요.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선포하셨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월절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그때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근데도 그들은 나를 버렸다. 거역했다. 하지만 또 다른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3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후에 어떤 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다가 두고 또 그들의 마음에 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출애굽은 유월절 사건은 하나의 그림이었는데 그림자였는데 본체가 올 거다. 그 본체가 뭐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때 그 바로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왕국을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했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본체가 온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내용이 그 그림자의 본체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내고 그 주인이었던 사탄의 왕국을 내가 완전히 밟아버리고 또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들 마음 안에다가 내 영을 두고 내 말씀을 두어서 새겨줄 거야.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대적을 멸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아주 거하십니다. 상주하십니다. 내재하십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뭐라고요? 우리만 자유롭게 되고 우리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뿐 아니라 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사람들 그들도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 그것이 아들로 표현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하셨던 말씀들 그걸 계속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썩어져가는 피조물과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똑같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 놀라운 이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아침 부활의 아침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이스터 선라이즈 서비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모스 식당 뒤에 있는 그 피어의 대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는 과거의 이제 경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기억해야 될 것이지만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다. The past is something to be remembered, but the present is something to be to live in.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내가 있지만 현재는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뒤에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억하기를 아주 강렬하게 기억하기를 과거에 그 따뜻하고 건조했던 그 단단한 땅을 기억하면서 물에 뛰어내렸다고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물에 가라앉죠.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왜? 과거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이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게 인생이지. 하지만 부활의 아침이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아버렸지. 그러니까 부활은요, 더 이상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일어났던 한 역사적인 사건, 그걸로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억해야만 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게 되는, 누리게 되는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도 나에게는 그것이 현실이, 현재가 되고 현실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로마서 6장 8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속아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리얼리티입니다. 어떤 한 주교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주교의 베스트 프렌드가, 절친이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게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게. 자네는 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이 좀 두렵진 않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아니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 강 저쪽과 이쪽 모두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신데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할 것이 있는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도 다스리시고 또 저 너머의 세계도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너희는 죄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롭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 그 외의 것들, 죄책감이나 혹은 죄에 대한 유혹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피조물입니다. 뭔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십자가와 부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이어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를 위하여 처참하게 죽으셨던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냥 기쁜 날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또 가르치며 전하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일들,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해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삶으로, 그 특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주일 아침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그것을 상기하고 다시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스캇 브래너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전하는 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